라디오라는 세상,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태훈 통신원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곧 12월입니다. 12월은 상여금, 보너스의 달이기도 해서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던 직장인들이 모처럼 목돈을 줄 수 있는 때이기도 한데요. 일본도 예외는 아닐 텐데 일본 직장인들은 1년에 몇 번이나 보너스를 받고 있나요?
두 번 받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1년에 두 번,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도 그 보너스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은 여름 보너스, 12월이 되면은 겨울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12월이 다가서고 있으니까 겨울 상여금을 얼마 받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요즘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면 많은 상여금을 받길 원할 텐데요. 일본 직장인들 올해 12월의 경우 어느 정도의 상여금을 받게 되나요?
네. 일본의 대기업 76개 회사에 주로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의 평균으로 보면은 82만 2천 엔 정도, 미화로 보면은 8,300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보너스에 비해서 약 6%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지난해 겨울에 비해 13%나 많아져서 91만 6천 엔 정도, 미화로 9,250달러 정도를 상여금으로 받게 되어서 모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월급 위에 목돈인 상여금을 받게 되면 주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신이 구입한 주택 융자를 갚아가는 데도 쓰지만은요, 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미덕이기는 하지만은 일본인들은 너무나도 저축을 중요시하는 국민성이란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저축만 하지 말고 돈을 쓰자. 그래서 돈을 돌리자. 그래야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돌아갈 것이 아닌가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이번 겨울 상여금은 꼭 많은 돈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죠?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일본 국내 연구기관들의 예상은 대략 예상대로 돼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앞으로 큰 폭으로 인구가 줄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쿄의 인구의 수가 약 1,300만 명으로 세계 유수의 대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 지난 2008년부터 도쿄의 인구는 정점을 지나서 지금 감소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뒤에는 도쿄에서 올림픽도 열리게 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자녀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심각한 모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7년 후인 2020년에 도쿄 올림픽까지는 일시적으로 인구가 약간 늘어나서 도쿄는 1,340만 명의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단지 올림픽이 끝이 나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110만 명 정도가 줄어서 1,230만 명 정도, 올림픽을 마치고 난 뒤에 40년 후인 2060년에는 300만 명 정도나 줄어서 1000만 명이 조금 더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30% 정도나 크게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인구가 결국 국력이란 말이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라는 말이 있어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일본,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노인들의 비율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2060년이 되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지금의 260만 명에서 410만 명으로 늘게 되고요. 만 75세의 후기 고령자는 현재의 120만 명에서 2배 이상이 는 26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가 생산에 참가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입니다만 이 나이대의 비율이 지금에 비해서 무려 40%나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측치를 보는 한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의 일본의 모습이 고령자들이 주를 이루는 사회, 국가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 층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는 뭔가요?
주택비와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기 낳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 아기를 하나 낳거나 둘 낳아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두 사람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낳는 아이의 수는 1.5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각 시군 또는 각 기업 단위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보면서 아기를 낳기 쉬운 환경 조성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원자력 에너지 대신 대체 에너지 등을 사용해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자는 이른바 원전 제로 정책을 제창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구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 국민들에게는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조용히 지내오다가 올 하반기부터 각종 강연회나 외국 특파원 협회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장소 자리에서 원전 제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즉시 원전 제로 정책을 실시하라.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큰 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전 제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대단히 화려하고 멋이 있는 최신형 고급 아파트라 해도 화장실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 후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일본에서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고요. 지금이라도 원전 제로라고 외치면은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따라올 것이고 협력적일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고 아사히 신문 조사를 보면은 일본 국민들 약 60%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전 총리 역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베 정권에게서는 고민의 불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발언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군요. 네, 여기는 일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태원 통신원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